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1970년대 만들어진 영화 중에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피아족들의 생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피아족 두목들 7명이 모여서 그리고 졸개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서로 화합을 하죠. 우리 더 이상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니까 이긴 자나 진 자나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떤 예식 하나를, 의식 하나를 행합니다. 그 의식은 이렇습니다. 각자 이 두목들이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깨물어서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피를 컵에다가 받죠. 일곱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한 컵에다가 피를 다 같이 가득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다 섞어가지고 또다시 일곱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피를 마십니다. 하나 되는 의식치고는 정말로 거창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피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싸우지 말자. 우리는 피로 맹세한, 피로 뭉쳐진 한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하나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찮은 일로 인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서로 죽입니다. 다 죽이고 마지막에 딱 두 사람만 살아남는 그와 같은 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들은 피해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하나가 되기로 그들이 합의를 했지만은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합의를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불의와 거짓, 죄악 가운데에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자라고 해도 결국에 가면은 다 흩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열불과 짐승과 그리고 음녀가 나오죠. 이 셋은 힘을 합쳐서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맨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가면은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면서 네 분이 일어나 스스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겠다라고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스스로 멸망의 길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외칩니다. 우리 화합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 하나됨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된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하나가 된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화목입니다. 그러면서 화목의 비결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즉 우리 가운데 소금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건 뭐 대충 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지금은 화목하지 않아도 가끔 화목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목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이 화평은 헬라어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 또는 평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 에이레네, 참 이름의 단어가 좋죠. 히브리의 샬롬,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 이와 같은 그것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아보려면은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갔는데 그곳에 구타가 있고 불화가 있고 신경전이 자꾸만 벌어지고 그 속에 서로를 찌르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시를 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고 빨리 거기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주님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금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소금이 뭐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도 없이 소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을 두고 너희는 화목하라 그러셨죠. 화목, 화평, 평강, 안녕, 에이레네 샬롬, 이와 같은 화목은, 평강은, 여러분 참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만 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인 척하는 가짜죠.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참 평강을 누리고 그 참 평강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고 그 평강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평강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놀랍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옛 사람, 옛 기질, 이전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자 하던 그 모든 성품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유황불못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유황불못 그러면은 용암을 떠올리면은 딱 맞습니다. 시뻘겋게 이글거리면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용암이 이 지구상에서 지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옥을 말씀을 하시면서 49절에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에서는 사람들마다 바로 이 불을 가지고 소금을 치듯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간혹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덩어리 속에 우리가 발가 벗겨져서 그 속에 던져지고는 시간에 끝이 없는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우리는 촛불 위에 우리의 손가락 올려놓는 것도 뜨거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유황불 속에 기약도 없이 영원히 던져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옥을 간혹 생각을 해보시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도 저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애걸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을 가지고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소금을 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배추에 소금을 치면은 빳빳해 있던 채소가 배추가 죽습니다. 숨을 죽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신혼 초에 아내가 반찬 만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물을 끓이고 계란을 풀고 그리고 김을 잘라서 넣은 계란국을 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한번 김치를 담궈 보겠다고 시도를 했었죠. 배추김치와 파김치를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있다가 뚜껑을 열었을 때에 파가 살아서 올라와 있고 배추에는 노란 꽃이 피어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깔깔깔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을 많이 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소금을 제대로 쳤으면 다 죽었을 텐데 소금이 없으니까 다 살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고 죽음으로서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죽음, 둘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맞이해야 되겠지만은 두 번째 죽음은 절대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의 특징이 있죠.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두 번째 죽음 또는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생생하게 살아서 그 뜨거운 고통을 다 받지만은 그곳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금을 두고 우리 가운데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소금을 뿌리면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참된 화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곳에 소금을 치면은 부드럽게 됩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죠. 사람을 막 찌르다가도 이 소금이 뿌려지면은 죽어서 사람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대 역사의 김익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에 신천 장터를 주름 잡던 깡패였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오죽했으면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장에 오다가 성황당에 들러서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라고 그럽니다. 김익두를 만나는 날은 모든 것을 다 망치는 날이죠. 근데 그 사람 김익두가 스왈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죠. 교통수단이 변변치 못해서 그날도 걸어서 산을 올라가서 그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넘어가다가 인적이 뜸한 길이어서 우통을 다 벗고 땀을 식히고 앉아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했던 한 청년 하나가 건들건들 올라와서 쉬고 있던 김익두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짜고짜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런 장도 하지 않고 그 주먹을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다 때렸다. 그때 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그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때 김 목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색이 되어서 무릎 꿇고 손을 빌면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죠. 김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 소금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두들겨 패던 그 성품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맞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에 갔고 이 일을 계기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훗날 장로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참다가도 한 가지 못 참는 것이 있죠. 기분 나쁜 것은 잘 못 참습니다. 기분 나쁘면은 천국도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포기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는 앉아야 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찬송하는 그 입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기분이 나쁘면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천국도 안 가겠다라는 말 쉽게 해버리죠. 기분이 그렇게 맹랑한 겁니다. 그 기분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숨을 죽여야 하죠. 주님께서는 소금을 치고 화목하라, 너희를 죽이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맞서서 싸워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소금을 치지 않는 이상 화목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정의를 이뤄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몇 년을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온유가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온유하겠다, 내가 오늘부터 겸손하겠다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배추가 죽는 것처럼 소금이 들어와야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와야 온유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아니,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이 소금은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될 때, 그때에만 우리는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을 들여다보고 옆 사람을 보고 대적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온유를 놓칠 수 있고 겸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옆을 보고 있으면 시기심과 질투심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을 그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에 가서 그렇게 죽지 말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죽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이시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늘 교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에 넉넉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어 놓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불안한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바로 이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맛을 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정인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단 정인이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그와 같이 학대당하고 있는 아기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는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소금을 너희 가운데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형수였고 문제아였지만은 그 안에 소금이신 예수님을 두고 변화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의 서울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자 교도관들이 와서 장로님에게 성동구치소에서 한 사형수가 왔는데 그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그녀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은 불신자들도 그 사형수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사형수의 인적 사항과 범죄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고 약사가 되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약국을 운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불화가 생겼고 그 불화가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증오로 발전을 했고 결국에는 사람을 사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치챈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사고를 가장해서 여러 번 살인을 하려고 했지만은 미수에 그쳤죠. 결국 꼬리가 잡혀서 구치소에 수용이 되었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동 구치소에 있을 때에 혀를 깨물고 머리를 박고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자해를 했습니다. 그녀의 신분 기록 카드에는 교도소에서 저지른 범칙들과 사고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동 구치소에 있던 한 여자 교도관이 그에게 성경책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교도관은 불교 시무회 총무였습니다. 사람 좀 되라고 성경책을 그 안에 던져주었던 것이죠. 성경책을 받고 그냥 방치해 두었지만은 심심해서 외로워서 그 성경책을 한 번씩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한 번 다 읽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는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되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형 선고 1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던 그 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방을 옮기면은 맨 먼저 방을 자신이 스스로 청소를 하고 변기까지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 빛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꾸었고 동료들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밤새워서 옆에 앉아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구해서 먹이면서 낫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와 같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구치소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자가 있는 방에 넣어서 그곳에서 변화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방만 들어오면은 이 여성을 보면서 서서히 모든 사람들이 다 온순한 양으로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온갖 사고로 채워져 있던 그녀의 신분 기록 카드 후반부에는 그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과 매일매일 찬송하고 있다는 것과 그녀가 행한 선행들로 가득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들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어느 한 교도관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 자신이 부를 찬송을 찾아서 밤에 불이 꺼질 때까지 수백 번씩 그 찬송을 부르고 해질녘쯤 되어서 찾아가면 그녀의 얼굴만 보아도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생활하던 중에 그녀는 자신 이름을 강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계셨던 서울 구치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장로님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본 그녀의 모습은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그 은혜로운 분위기, 그 은혜의 향기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냥 바라만 보아도 너무나도 얼굴이 이뻐 보였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네, 그녀가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참 이상해요. 언어가 안 통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도가 돼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서울 구치소에 오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이 만든 율동과 찬양을 하면은 하나같이 감동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그들에게 십자가만 그려주어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수를 믿자라고 짧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자신이 만든 찬양과 율동을 한번 보여줘도 되겠냐고 장로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옆에 있던 여자 교도관들이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댓 명의 교도관들 앞에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우리 이제 고스톱을 끊어요, 카바레도 끊어요, 마약도 끊어요, 그러면서 그 가사에 맞춰서 재미있게 율동을 하는, 몸을 흔들면서 율동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는 너무 재밌고 그 율동이 우스꽝스러워서 막 웃었는데 웃다가 그냥 그만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악한 여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꾸시고 율동과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던 직원들도 이 강한나 자매가 율동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자주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로님은 당시 보안계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형 집행을 통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날 구치소 소장님이 중앙에 앉았고 검사들과 법무부 과장들, 서울구치소 주요 간부들 그 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사형수들의 사망을 체크할 의사 두 분이 오셔서 앉았고 목사님과 신부 그리고 스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싸늘한 사형장에서 강한나 자매가 올라올 정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지하실 문이 열렸고 교도관들과 한나 자매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 계단은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계단이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계단이기 때문에 어떤 사형수들은 졸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질질 끌려오기도 하고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애타게 찾으면서 끌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단을 참으로 이쁜 한나가 해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장하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올라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는 사형장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님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물었고 그녀는 하나씩 또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떨림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교도관들이 둘러앉아서 임종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장로님과 교도관들은 자꾸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막상 죽을 사람은 자꾸만 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소장님이 유언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유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서 다시는 저처럼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떠나면 제 어린 남매는 고아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잘 키워주실 줄 믿고 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겠습니다.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영화원에 보내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밧줄 밑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던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녀 앞에 서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장로님이 이제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장로님의 심장 밑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어리가 용암처럼 솟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 돌아서라, 돌아서라, 지금 빨리 돌아서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에 자꾸만 들려와서 한나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 본능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한나잠의 뒤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한나잠의 뒷모습이 보였고 장로님의 눈앞에는 구치소 소장, 검사, 그리고 법무부 과장들, 교도소 직원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 없이 다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뜨거운 불덩어리가 장로님 속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기도를 부탁을 했을 때에 이 장로님의 마음 속에는 대충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신이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명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을 자이며 누가 더 살인자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나온 기도가 끝이 났고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있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로님의 상관들이죠. 그들 모두가 다 소장님이 손수건을 꺼내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들도 울었고 의사들도 그리고 목사님도 신부님과 스님도 울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지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한나 자매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50독 이상 통독을 했습니다. 늘 찬송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저녁까지 그녀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했고 많은 교도관들도 예수님을 믿는 대로 인도를 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동료들은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녀 속에 소금을 두고 늘 그 소금이신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나 자매를 통해서 그 험난한 감옥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한나 자매가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회의 손가락질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목사는, 더 이상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사회에 덕이 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금, 이 소금을 두고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은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이 사회의 빛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곡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과 에이렌의 샬롬, 평강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 화평의 향기가 주변에 있는 찌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그들 가운데 화평의 이 놀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